예, 오늘 종교개혁주의라 여기 현수막도 붙어 있죠. 벌써 종교개혁을 한 지가 500년이 넘어갑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종교개혁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들었고 또 학교에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뭐 종교개혁이라고 아예 그냥 한 과목을 공부한 적도 있죠. 익숙하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을 우리가 뭐 처음 들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옛날 이야기죠. 여러분, 50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종교개혁까지 종교개혁에서 무슨 말을 했던 간에 우선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선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전에 가르치셨던 구약의 역사 전체를 다 통틀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우리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종교개혁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오직 믿음으로 그 말이 우리는 과연 바르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고 그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말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걸 체험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눈물 뿌리고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런 체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11월 한 달 동안 쭉 살펴보면서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보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때 제가 설교할 때에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근데 복음이란 말이 한자말로 복복자를 써서 좋은 소식,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복이란 말을 너무 좋아해요. 물론 서양 사람이라고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복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복자, 복을 받게 되는 그 소식이다. 얼마나 좋아요. 번역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로마서의 말씀은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자말로 우리가 읽었고 근데 이 말이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시대에 AD 1세기 그 때는요. 이 복음이란 말이 요한겔리온 즉 왕이시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황제가 복음입니다. 황제가 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말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황제가 복음이냐? 예수님이 복음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결국은 황제를 복음이 아니다. 황제를 내가 복음으로 섬기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사회에서는 퇴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만이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한글로 번역되고 한자말을 가지고 온 이걸 읽을 때 왜 그걸 느끼지 못하느냐? 이게 결국은 번역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 시대 AD 1세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쓰셨던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아람어를 쓰셨는데 그 아람어를 쓰실 때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헬라어가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통일했을 때 그때에 이 헬라어가 전 세계를 퍼져나갔어요. 인도까지도 헬라어를 썼습니다. 엄청난 넓은 거리를 전부 다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서가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로마가 또 지배하니까 라틴어를 쓰기도 했는데요. 이러니까 결국은 이 신약 시대에 말했던 그 복음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 한자로 번역 때 복음이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틀린 게 아니고요. 세월이 바뀌고 단어가,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놓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요한겔리온 복음이라는 것과 함께 좋은 소식 이렇게 의미가 풍부했는데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에서 독일어로, 독일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자말로, 한자말에서 우리나라말로 바뀌면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놓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부분들을,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람이 썼을 때 그 의미 중에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부분들이 그 당시 사람은 어떻게 느꼈을까? 최근에 밝혀진 책이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33년에 승천하시고 60년, 70년 넘어가면서 이제 유대 땅에 독립전쟁이 생기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잖아요. 그 와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 신학교에 가면 다 배우게 되는 역사가인데요. 그분이 사실은 유대인 장군이에요. 그 격동의 시기에 요세푸스가 이제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자기를 따르지 않는 반란군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오늘 나오는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단어가 적혀 있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복음에는 단어 쓰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라고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아니, 요세푸스가 지가 뭔데 왜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고 했을까? 자,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뭐 그건 알 필요는 없고요. 헬라어 단어를 써요. 근데 그때 사람이 똑같이 믿으라. 근데 우리도 믿으라고 배웠고, 그러면 이 시간 간격, 이 단어 차이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문맥을 따져보고 그 당시 문헌을 쫙 조사해 보니까 이게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믿는다, 또 앞에 나온 회개한다, 이 말이 이게 느낌이 조금 다른 거예요. 자, 우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회개한다는 거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한다 이러면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울고 뒹굴고 가슴을 치면서 막 개인적인 그런 문제, 즉 간음과 탐욕과 착취와 뭔가 나쁜 짓을 한 것을 개인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하는 그런 것을 딱 생각해요. 왜요? 그게 한자 말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딱 느껴요. 이거는 한국사 한자를 쓰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느낍니다. 회자와 개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회개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돌이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회개는 개인이 이렇게 막 회개하고 개인이 막 괴로워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구약은 그 집안 전체, 그 사회가, 그 나라 전체가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쪽을 반대편으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진짜 글자 그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어? 이 길이 아니잖아. 이 길로 가면 죽어. 딱 이쪽으로. 이게 회개예요. 방향 전환의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자로 바뀌면 우리는 방향 전환이라기보다는 개인이 후회하고, 아, 개인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원래 회개라는 단어를 썼던 그 성경의 구약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처럼 방향 전환이 우리는 빠져버려요. 전 개인적으로 그냥 후회하고 개인적으로 가슴을 치고 아 마음이 아파 이러는데 방향 전환이 없는 거죠. 왜요? 그 원래 의미가 그 의미를 우리가 한자말로 바꾸면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회개는 성경의 기록을 따라가면 개인적으로 후회하고 잘못됐다 느끼면 그러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가는 거죠. 결국은 여기 나오는 앞에 나오는 요세푸스의 그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회개한다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말이 들으냐, 방향전환, 돌이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요, 그 말에다가 회개와 똑같이 하나 더 갖다 붙어요. 믿으라라는 말에다 뭐가 붙느냐, 충성하라는 단어가 딱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세푸스의 말이 이제 우리 생각하듯이 예수님 말처럼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가 아니고, 요세푸스의 말은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가 아니고 돌이켜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내게 충성하라. 왜요? 자기가 유대인 장군이거든요. 반란군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너 나름대로 노선을 걸으려고 하는데 그거 포기해. 돌이켜. 내가 장군이니까 내게 충성해.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거지 자기가 구세주인 것처럼 예수님 행사를 하면서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헌들 잘 조사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때가 찼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예수님이시니까 나를 믿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 세상의 왕을 따르는 거 그만둬. 그래서 돌이켜서 나를 왕으로 믿고 내게 충성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도 아까 제가 이 찬송가에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었어. 구원 천국 간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예배 중에 또 말씀 중에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읽으면서도 그게 연결되는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분리되어 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충성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덧붙여가지고 하나로 믿는 것과 충성하는 것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제가 최근에 다 끝을 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잘 보면 신명기 전체가 왕이신 하나님과 신화된 이스라엘의 계약으로 봐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언약 관계, 계약 관계라는 것이 군과 즉 왕과 신하의 계약이라는 것 자체를 그 고대 근동의 그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신하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왕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면 신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하는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은혜는 공짜다 이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베푼 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신하는 은혜를 받은 자는 충성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땅을 하세 주셨어요. 그러면 충성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돌봐주시면 그 돌봐주심에 감사하며 충성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왕께 충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구약 전체는요. 신명기 그 언약으로 딱 끝나버려요. 그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다가 신약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뀌고 이거 아닙니다. 대표적인 초대교회 이단은요. 구약 이거 잘라내보자. 이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되고 사람들 막 잔인하고 이거 필요 없다. 구약 확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 자,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복음에는 말씀하셨잖아요. 황제가 복음이 아니야. 내가 왕이다. 돌이켜서 내게 충성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죠. 승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주, 즉 왕이 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은혜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충성하는 것은 구분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아니면 그걸 아예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게 왜 말하지 않느냐, 왜 성도들이 충성하는 것을 잘 모르느냐, 그건 목사 책임이죠.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 어릴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 감격했어, 체험이 분명히 체험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허전한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선배들을 보니까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왜 이분들이 왜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을 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왜 이렇게 되지? 이유는 바로 그건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은혜로 주셔서, 그 다음에 다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죠. 구원 받았어. 너무 좋아. 능력도 체험해봤고 복도 받았어. 너무 좋아. 그런데 충성 안 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주일 예배드리고 뭐 새벽기도 다 나오셔도 마찬가지. 그럼 그 빈 시간에 뭐 하는 거죠? 지침이 없는 거예요. 조금 수준 높아지면 뭐 성화라는 걸 배우게 되죠. 뭐 거룩하게 살자. 근데 충성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게 이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게 구원 받았으니까 됐고, 뭐 한 번 구원 믿으면 뭐 영원한 구원 됐어. 그러면 자기는 어떤 느낌이 들죠? 아, 그럼 내가 알아서 하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그냥 공중에서 그냥 영접하면 되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가 예수님 안 오시면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여유 생기면 뭐 좋은 일도 좀 하고 뭐 기부도 하고 그래 살면 되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와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베푼 그 좋은 것들을 그냥 받아만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말하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직분 받을 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교회에 충성하는구나. 물론 그 좁은 의미의 교회에 충성해야죠. 왜? 직분을 받은 곳이 여기니까.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죽으신 그분이 등극하셔서 왕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드러내는 곳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바깥인 거예요.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바깥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주일 오후에도 마찬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고 바깥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내 왕은 내가 지지하는 거 정당이 아니야. 정당의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생각하는 삶을 안 외쳐도 삶 자체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난 내 왕은 내가 충성을 다하는 황제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황제에게 그 신사에게 절을 할 필요를 못 느껴. 내가 왜? 내 왕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데 내가 왜? 그러니까 이 왕이 바뀌어버리니까, 충성할 대상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세상이 이걸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위협해도 안 되고. 왜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왜 우리가 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왕이 쳐들어온 적군에 비해서 적군이 왕이 우리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버티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부분은 누굽니까? 그런 문제가 딱 남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신앙사를 한 것,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닙니다.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시대 때 그 말씀을 착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 생각해 보면 충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 왕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왕이신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믿는다는 왕이신을 믿었는데, 그럼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게 뭐냐? 당연히 충성이 따라붙죠. 우리는 왕정에 사는 게 아니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도 이 믿는다는 말에 충성이라는 의미가 빠져 있어요. 놓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요세푸스가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믿는다 이런 말에 뭐가 딱 느끼, 아, 충성을 다해야 하는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걸 놓치는 거죠. 우리가 생기는, 우리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신앙상의 문제는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가 뭐 나쁜 사람들입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고 그 흉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아, 정말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모아놓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그걸 염두에 두고 계속 교육을 안 받으니까 전부 다 지가 왕이 되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건 확실한데 근데 이상한 거예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가 왕이 되는 거죠. 자기가 최고야. 정신을 못 차려.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지나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기가 주인되고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당회장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 주부에다가 우리 설교회 아무개 교회는 당회장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러면 안 적어놨지. 자기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제일 높아. 신앙이라는 게 생각보다 무서운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럼 입을 싹 다물게 돼 있어요. 신명기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신하로 삼으시고 땅을 하사하셨기 때문에 왕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왕의 땅에 살려면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좀에서 이제 10월달 마지막 되면 이제 예레미야 끝이 나는데요. 예레미야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유다를 향하여 주위에 있는 나라를 향하여 혹독한 심판을 말씀하실 수 있느냐?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나? 오늘 새벽 본문에 나오면요. 분쇄해버리겠다. 갈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 우와, 무섭다. 하나님이 잔인하시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왕정에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TV에 보면요. 이 사극이 나오면 왕이 이렇게 행차하면요. 다 고개를 숙여요. 다 무릎 꿇고 머리를 못 들어요. 들면 칼로 날립니다. 왜? 어디 감히 왕에게 이래 되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그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그 느낌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신명기를 읽고 예레미야로 딱 넘어가면 느낌을, 아, 이게 하나님이 왜, 아,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그분인 거죠. 그분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게 하고 하늘에 올라가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결국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이 부분을 알고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지지도 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편이 될 수 없어요. 왜? 그 왕이, 그 지도자가 나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지할 수 있어요.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죠. 이걸 넘어, 정도를 넘어서야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만 잘 찾아 들어가 보면 신앙상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아, 골치 아파 죽게 사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또 목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성도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뭐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틀렸어요? 저도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잘못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왜 돌봐주시느냐.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은혜 줬다? 그래, 입 닦아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돌봐주면 내가 너의 기도에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를 돌봐주고 자녀의 문제, 자식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은혜를 베풀면 너는 내게 충성하라예요.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복받는 방법은요, 충성하면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해방되고 내가 구원받았던 경험이 확실할수록 정말 충성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왜요?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보답으로 또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은혜와 충성이 계속 교류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은혜 베푸시면 충성하고 충성하면 은혜 주시고 이런 교류가 계속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요세푸스가 말했던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이 말이 요세푸스가 말하는 대상이 반란군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왕이신 그분이 온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나를 믿으라. 그 느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느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걸 느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알게 됩니다.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간에 끊어진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에 그 왕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계속 강조했었죠.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나 부족한 게 아니고요. 열심히 안 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더 위로 올라가야 되죠. 아, 이제는 아 이게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문제를 알게 되고 나를 믿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이제는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이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는 은혜가 없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은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는 겁니다. 구원의 그 순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제게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 열심히 나오는데 충성하지.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와도요, 월요일 토요일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잘 안 느껴지는 게라. 왜? 잘 안 듣던 소리거든.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말씀을 확인하고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참으로 우리가 개혁되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내가 살던 너희가 살던 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라는 말씀을 받음으로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